예, 누가복음 성경 말씀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 있으십니까? 있어요? 어릴 때에는 장래희망이 있었으나 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 같은 건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장래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장래희망은 뭐예요? 한 30초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블라블라블라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군대 가네요. 무슨 장래희망이 있겠니? 그렇죠? 표정이 안 좋아요. 장래희망 얘기했더니. 괜찮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너는 살아있어요. 미안하세요. 장래희망. 현선이 장래희망 생각해요? 장래희망, 장래희망. 현선이 늙었다. 좀 다른데? 6개월 전이랑? 미안해. 그렇게 정제한 시선을 날 쳐다보지 마. 근데, 현선이가 좀 대학생 느낌이네, 이제. 많이 귀여웠는데. 나이 먹었어요. 장래희망 생각했어요? 장래희망.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충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장래희망. 여러분 뭐 주도적인 청자가 되십시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장래희망 생각했죠? 시작해봅시다. 제 장래희망은 여러분들 나이 때 소설가였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소설가였어요. 제가 소설가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세 가지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고 한 가지 조금 의미 없는 이유가 저는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게 소설가가 꿈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거. 저도 목사가 돼서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넥타이 메고 정체 출근하는 거. 전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적인 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을 고려할 때 약간 프리랜서적인 생활을 하는 직업을 고려했습니다. 그 중에 소설가. 프리랜서 하면 뭔가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설가가 굉장히 괜찮은 게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그리고 난 옛날부터 이건 잘했거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유시화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때는 정말 부러웠어요. 유시화. 시인이셨는데 이분이 인도 여행가서 서너 달 돌아다니시다가 거기서 생각나는 거 쓴 다음에 갖고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또 인도를 가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유시화. 몰라? 왼바퀴 물고기의 사람 뭐 이런 거 블라블라 있는데 기억나요? 알죠? 유시화. 내가 내게 필요한 그대가 있다. 지구별 여행자. 네. 아, 고마워요. 아는 척 해줘서. 아 고마워요. 수준이가 잘 믿기진 않는데 고마워요. 있죠? 좀 그 사람 부러웠어요. 또 하나는 한비야 되게 부러웠어요.
만땅 올라갔지.
나중에 요즘에 NGO 팀장이 돼서 뭐 시체 사일 누기는 한비야 말고 초기 한비야.
이거 셋이
바람의 딸 이렇게 해서 지구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 뭐든지. 그래서 여행하고 책 내고 그 책 낸 돈으로 돈 벌어서 또 여행하고. 이 사람 제일 부러웠어요. 어릴 때 꿈은 그랬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내 장래희망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 장래희망을 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라이프스타일 때문이에요. 난 이런 식의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라이프스타일을 살게 해주는 직업이나 위치, 포지션이 뭐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장래희망은 소설가였고 그 이유는 라이프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래희망을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하는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포지션입니다. 어떤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위치, 포지션, 그것이 내 장래희망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그걸 하면 어느 위치에 갈 수 있다? 내가 그러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가 차지하는 서라운딩, 내 환경이 내 장래희망의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입니다. 차드리가 영국으로 갔죠? 스코틀랜드로 갔나? 그쵸? 스코틀랜드로 갔는데 그 전에 LA 갤럭시 가고 싶어 했었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베컴이랑 같은 구단에 뛰고 싶어서 그랬대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죠. 와, 갤럭시 가면 베컴이랑 말을 할 수 있겠지? 친해질지도 몰라. 그럼 빅토리아가 날 초대할지도 몰라. 와, 갤럭시 가고 싶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서라운딩의 동기부여죠. 아버지가 답답해 하시는 거. 내 어떤 환경, 어떤 위치,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내 뭘 정해요? 희망사항을 정하는, 장래희망을 정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그것이 내 이유라면 나는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조금 배부르고 등 땄으면 장래희망을 정하는 동기가 김보현 씨가 내가 예전에 했던 거 뭐예요? 라이프스타일을 봅니다. 아, 난 그렇게 막 내가 원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긴 싫어.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라이프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소설가나 여행가, 뭐 프리랜서,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 혹은 뭐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 뭘 구현합니까?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합니다. 내가 장래희망을 선택한 이유가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내 장래희망을 선택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 다른 말은 사회적 가치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번과 되게 달라요. 1번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가 하는 거고 3번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부분. 내 사회적 가치. 스티븐 잡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가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에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생각해 놓았던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 갖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걸 자기가 가장 즐긴다고 했어요. 세상에 가장 창의적인 일을 교활하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이죠. 세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구현해내는 게 삶의 목적이고 그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장래의 많이 모티베이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요? 많이 듣는 얘기죠? 원래 윈도우적 체계. 그 전까지는 도스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쳤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마우스를 굴리는 게 나왔어요. 그게 처음 나온 게 사실 윈도우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을 제일 먼저 구축한 사람은 스티븐 잡스입니다. 근데 잡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다 만든 다음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걸 보여줬어요. 빌게이츠 앞에.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와서 야 저거는 괜찮다라고 프로그램만 딱 만들어서 IBM이랑 조인트돼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보가 됐죠. 몰라? 뭐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 프로그램만 IBM에 팔아먹어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는 뭐예요? 내가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된 걸 되게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3번의 가치를 많이 드는 사람이죠. 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CEO 얘기까지 해야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들은 무슨 정치인이라 한다든가 여러분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된다든가 꿈이라면 뭘 하자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구현해내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게 내 장래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3번입니다. 4번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4번은 조금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내 자신이 보기에 어떠한 내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삶의 목적성을 두는 사람이 하는 장래임이라는 4번,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생각나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오를까의 동기부여로 장래희망을 정하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질까로 장래희망을 정하는 사람. 세 번째, 내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까를 생각하고 장래희망을 정하는 사람. 네 번째, 내가 어떤 내적 가치를 구현할까를 생각하고 장래희망을 정하는 사람. 보통 이 네 종류의 장래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앞부분에 이런 개념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지성 얘기를 해봅시다. 1번에 해당되는 박지성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신 분입니다. 최고의 명문구단이죠. 사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리그의 최고의 명문구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지성이 거의 들어간 이후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고의 명문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최고의 구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백억 대의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억 대의 자산을 모으실 거고요. 그 젊으신 연세, 아름다운 일이죠. 아 박지성 너무 부러워요. 왜? 최고의 구단을 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스포츠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수백억 대의 자산을 모으셨으니까. 저도 박지성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에 대한 거예요? 1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장래희망 박지성을 적는 거죠. 그렇죠? 2번, 박지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명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자들에게 조금 시크한 편이고요. 유명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찬호는 좀 즐겼던 편이에요. 자기가 국민의 대표라는 걸 좀 즐겼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박찬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세가 빨리 가라앉길 기다린다. 왜?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난 축구라는 걸 즐기고 맨체스터를 즐기는 이유는 내가 축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으면 내가 축구를 더 잘하게 되기 때문에 난 이 구단을 즐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멋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쵸? 아, 난 박지성이 그게 부러워. 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원하는 걸 하면서 더 그것이 잘해져가는 과정을 즐기니까. 최고의 삶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난 박지성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면 2번을 택하는 거죠. 그쵸? 라이프타임. 3번. 박지성의 역사적 가치는요, 한국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정점 자폐를 높였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친다면 왕이 된 것이 정점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처럼 그 영역 자체를 확대한 왕에 해당되는 거죠. 칸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역의 수장이 아니라 그 영역 자체를 넓혀낸 수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축구에서 박지성이 가는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사회적 가치. 야, 나도 저렇게 정말 내 영역, 내 필드를 정말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이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만큼 좀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박지성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3번입니다. 그쵸? 3번의 비유를 갖고 계신 거고요. 4번. 박지성을 부르는 가장 큰 닉네임이 뭐죠? 두 개의 심장입니다. 박지성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게 두 개의 심장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력,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 표현하기에는 정신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 내적 가치. 묻습니다. 뭐가 박지성입니까? 그 사람은 다음 달에 독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리그를.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겠습니까? 뭐, 역사적 가치 중요하지만 그게 그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시기에, 특정 형태에, 특정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박지성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 어린 사람을. 이겁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축구선수 중에 최초로 많이 뛰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보통 축구선수들의 장점, 뭐, 골 감각이 있다든가, 위치 선정이 좋다든가 이건데, 이 사람은 축구선수 중에 최초로, 그것도 최고의 리그에서 많이 뛰는 것 자체도 엄청난 장점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장점을 창출해냈습니까? 없었던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 뭐가 박지성이죠? 4번이 3, 2, 1을 만드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서라운딩이 되고 싶으세요? 말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싶으세요? 말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요?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이 사람 어제도 리더 모임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이름 이상해. 아! 산카라예요. 이름 어디래? 부다파키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래요. 본 적 있어요? 인구가 1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지같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산카라.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 34세, 33세에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위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일상입니다. 아프리카 대통령 중에 80%는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군인들 출신입니다.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다. 뭐 하십니까? 갑자기 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UN기구에 있는 빈민문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빈민문제 전문가가 얘기하기에 자기가 갔을 때 커다란 공간도 아니고 대통령 저택도 아니라 정말 숨막힐 듯한 더위에 에어컨 한 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조그마한 방에서 쌍카라를 만나고 그때 맹물 한 잔 대접하고 캔 몇 개 따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 패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카라는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인도세를 폐지합니다. 아프리카는 땅이나 소유나 이런 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세력들이 주로 한 방법인 사람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세, 사람이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 어려운 일이에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빚더미 올라앉아 있는데도, 정말 노인네임에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두세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족쇄가 됩니다. 산카라가 이걸 폐지합니다. 그리고 빈민 퇴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브먼트를 한 게 아니에요. 개간 가능한 땅을 국유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산카라에 의해서 부다파키소에서는 어린이 빈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4년 만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 어린이도 더 이상 굶지 않게 됐습니다. 단 4년 만에. 그리고 그 4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산카라가 이 글을 썼던 이 유엔 식량관리 검사관과 대화를 합니다. 우연히 만났대. 에티오피아에서 만났대요.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체계바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카라 물어봤습니다. 체계바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38살까지 살았어. 저는 지금 37인데 제가 38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나마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암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상카라가 암살 당한 이후에 예전에 빈민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암살 당했겠어요? 간단한 일이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빈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빈곤의 문제는, 식량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뿌리 깊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대위 하나가 일어나서는 4년 만에 그 문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많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누구도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눈을 꼬드깁니다. 네가 걔를 죽이면 너를 대통령을 시켜주마.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프랑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지 같은 프랑스. 파리 같은 사람. 죽습니다, 쌍카. 봅시다. 1번. 1번의 관점을 본다면 쌍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짧고 굵게 산 사람인가요? 글쎄요. 여러분들 누구도 33살에 창업했다가 38살에 쫄딱 망하기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뭐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그런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창업했다가 4년 사장 소리 듣다가 쫄딱 망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을 본다면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타도 목숨 걸고 했고요. 4년 동안 대통령하면서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고요. 일도 겁나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라이프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성공했습니까? 글쎄요. 실패의 한 성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날은 꿈들이고 있습니다. 쌍카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실패한 혁명가로 부르시겠습니까?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불편하게 살다가 암살당한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사람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적 가치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박지성이 돈이 많다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수혜를 가진 사람 다 존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쌍카라가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건 뭐가 그렇게 존중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악수해 준다면 반가우십니까?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지나가시면 달려서 사인 받으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희 집에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대통령과 거실에서 같이 밥 먹고 찍은 사진. 쫙 걸어놨습니다. 어느 날 뛰었을까요? IMF가 터진 그날 그 사진 내려갔습니다. 지금 남들 볼까 부끄러워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태워버렸을지 모르죠. 아버지가 밟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IMF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쌍카라의 가치는, 박지성의 가치는, 아니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를 닮고 싶다면, 그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닮고 싶다면 그는 아마 내적 가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고 자기 삶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낸 어떤 내적 가치를 그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여러분들은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어떤 서라운딩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업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때때로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않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나 꿈과 비전과 목적성 없이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따라다닌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있잖아요. 보세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이 특별한 내적 가치가 안 느껴지는 사람, 환경에 그냥 치우쳤던 사람, 성공에 그저 편승했던 사람, 편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내적 가치라고 하는 건 그저 편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환경에 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적 가치라는 초라한 결론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부러우십니다. 본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의 플랜, 인생의 계획은 내적 가치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신념과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되 때때로는 좋은 물결로, 때때로는 나쁜 물결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좋은 물결로 오건 나쁜 물결로 오건 나에게 그다지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앞부분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당 부분 온 거예요. 겁먹지 마요. 난 끝내줄 시간이 끝내줄 거예요. 오늘 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꿈으로 예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꿈을 주신 분들 있어요?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가 기쁨의 아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 그냥 뻑해야 수준이 복숭아나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쵸? 우리 수준이라는 게? 복숭아도 아니야? 그냥 넌 태몽도 못 꿨다 뭐 이런 거예요? 뭘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 대단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넌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에게, 네가 하나님께, 네가 세상에 기쁨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선명해 보여지는 장면이죠.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앞에 그렇게 긴 사족을 다는 것인데, 사족은 길다는 건가?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이 황당한 오해의 대화는 이 개념 차이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1번, 2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플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플랜이에요? 어떤 서라운딩 플랜이에요? 전 언제 취업하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성공을 맛고 나요? 내가 얼마까지 벌 수 있죠? 아, 전 누구랑 결혼하나요? 누구랑 연애하나요? 이런 식.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의 가장 1번은 하나님 얘가 대시에 오는데 얘가 맞습니까? 라는 그 몸부림. 주여 주님의 뜻이 살아계시면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대시에 오는데 이번 주까지 대답해 주겠는데 내가 답을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을 다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라고 가끔 저에게 상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땡기면 사귀고 아니면 마십시오. 하나님이 네 연애한 것까지 계획을 해야 되니? 땡기면 사귀고 아니면 마세요. 아, 사귀었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그때 끝내시면 됩니다. 인생 심플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심플하게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나만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거 갖고 자꾸 몸부림을 치세요? 주님 당황스러우십니다. 주님 당황스러우세요. 주님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 계획을 세우셨겠습니까? 네가 언제 누구랑 언제 연애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고 첫 키스는 언제 하고 뺨은 언제 맞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게 플래닝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1번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4번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진 삶을 살기를 계획하십니다. 요한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요 자기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1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요한이 젊은 날에 예수님을 보고요 쿨하게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저가 세상 때를 지고 가는 어린이 아니고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패하여야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전에 예비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면서요 그렇게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지경이 됩니다. 별일도 아니었어요. 왕이 재혼했는데 아는 사람이랑 그 친척이랑 재혼했는데 그건 옳지 못하다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를 투옥시켜버렸을 만한 이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난 왜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인생을 플레이를 하셨죠. 하지만 요한은요, 자기가 감옥에 왜 갇혀야 되는지, 감옥에서 언제 나가는지, 나갈 수 있는 건지, 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인데 왜 편하게 살지 않는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계획했다고 하면 뭔가 삐까 번쩍한 것이 있을 거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인생을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으면 잘 나갔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아론 지파의 자손이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성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까지 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집 나와서 광야에 삽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숲속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사막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사막은 뷰라도 있지. 이건 진짜. 그래서 뭐 드십니까? 메뚜기랑 석청 드십니까? 석청 드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고통은 뭐예요? 한 가지 테이스트를 지속적으로 맛봐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닭가슴살 처음 먹어보십시오. 먹을만합니다. 둘째 날 먹어보세요. 그래요. 일주일 먹어보십시오. 닭비린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고구마 첫날 먹어보십시오. 고구마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둘째 날 먹어보십시오. 고구마 괜찮습니다. 셋째 날 배고프니까 먹죠. 일주일 해보십시오. 아 세상에 고구마 같은 것을 왜 만드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일 품목을 먹는 나도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드레싱만 종류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드레싱이 많더라고. 결국 일반 식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못 넘어 드레싱이 이렇게 비싸니. 그리고 그 닭비린내가 싫으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맛이 좋으니까 드레싱을 마시어요 나중에. 참 다이어트가 되겠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니. 얘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뭐만 먹어요? 메뚜기가 석청만 먹었어요. 그리고 살 옷은 뭐 입어요? 가죽옷 입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돌아다니는 게 요한의 삶이에요. 처음엔 좀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 듯 했죠. 그럼 계속 영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갔더니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예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투옥돼요. 그리고 몇 살에 죽습니까?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죽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이 플레이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의 관점을 보면요. 뭔 놈의 계획을 이따위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플레이닝했는데 계획하셨는데 에스겔은요 결혼 못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결혼하지 않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둘이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야 박둘. 계획이 있다. 너는 평생 싱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 좋아? 싫어? 왜 싫어? 주께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후인한 어느 부족만 해서 찔려주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 좋아요? 아 내가 30대에 잘 나가다가 상사처럼 내가 3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다 후반에 부도나는구나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1번의 플래닝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인생 심플합니다.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어려워? 연애요? 잘 되다 채기도 할 거고 그지 같은 놈도 만날 거고요. 그다음 괜찮은 놈 만날 거예요. 그러시다가 굉장히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되면 결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잘못 봤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도 살아볼 만하다고 결단하실 것입니다. 왜 니들 인생이 아주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간사님들 행복하시죠? 간사님들 행복하세요. 저 정도만 사귀셔도 돼요. 그러면 곧 한 번 옵니다, 물결이. 한 번 와요. 정민아, 한 번 와. 이게. 아,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아, 기원이야, 돌지. 네. 경제적으로도요, 등급선이 있으실 거예요. 사회적으로도요, 등급선이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0.1%예요. 난 노숙자 사역도 잠깐 해봤는데요. 노숙자 사역 해보면 물론 거짓말을 치겠지만 사장 아니었던 사람이 없고 잘 나가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사는 사람은 노후자까지 잘 안 떨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0.1%예요.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참나 참 모릅니다. 하여튼 서라운딩은 그럴 거예요. 서라운딩에 대한 플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게 내가 언제 나가는 겁니까? 이거 그럼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서라운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플랜은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불리워질 그 가치.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아직 죽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얘는 이런 애다라고 불리워질 그 한 문장, 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아셔요. 그걸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원래는요, 이 설교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꿈꿔야 하는가를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치가 좀 더 하나님의 가치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왜요? 감히 얘기하건데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내 인생의 가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나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그지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 기준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정도라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디보션 한다는 그 정도라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면 찾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조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는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일반인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합니다. 넌 사람이다. 넌 사람이다. 제가 지키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해보십시오.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람 같지 않은 생각 사람 같지 않은 욕망, 사람 같지 않은 계획에 빠져들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넌 사람이라고. 그걸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티에 훨씬 더 못 미치는 휴머니티입니다. 넌 사람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건 넌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사랑인 사람. 너는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참됨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를 지탱하는 가치들입니다. 내가 환경에 휘둘리고 싶을 때, 내가 피로감에 쩔 때, 내가 뭔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실패의 두려움에 있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앞으로 가게 하며, 나에게 일관성을 제시하는 그것.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표. 요한이 받은 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은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플래닝하셨습니다. 때때로 어려울 수 있고 때때로 존경받을 수 있고 때때로 예수보다 큰 자라고 명함도 받을 것이고 때때로 가장 비탄한 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는 어느 때든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요한은 피스메이커라는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화해자.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다가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열받고 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때라도 요한을 보고 참으시는, 그게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왜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요한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요한입니다. 그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요한이 세상에 보여준 가치입니다. 묻습니다. 요한이 부러우십니까? 요한이 부러우셔야 됩니다. 이 한세 초반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이 사람이 다른 잘나가게 된 예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초라해진 이 사람이 자기가 단기간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준비했던 이 사람이 부러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 가치를. 그가 역사 속에서, 그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빛나는가를 볼 때 부러우셔야 돼요. 그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플랜, 그 계획을 찾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요한에게는 피스메이커였는데 나에게는 그럼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럼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각성자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 가슴을 저미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게 하고 간구하시고 찾아내셔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입니까?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속물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현실의 사람들은요, 사실 그렇게 속물이 아니에요. 현실의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의 대부분은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도전한 것, 그가 열정적으로 살아간 것, 그가 기준을 유지해낸 것, 그가 가치 있는 것들에 헌신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한 것, 그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떠나서요,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들에 열광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겁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들까 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부러워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결정하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가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건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스타일의 위치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적 표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기준을 꿈꾸고 그 기준을 유지하면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내 가치가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것이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자부심 있게 하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경험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나를 살게 하는지, 나를 이기게 하는지, 나를 걷게 하는지 경험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더 힘있게 나에게 차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희망을 1번으로 얘기합니다. 좀 먹고 살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희망을 2번으로 얘기합니다.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히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3번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장래의 희망이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희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그 생쇼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편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잘못한 거예요. 방향은 서라운딩, 환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가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난 이런 환경에 가고 싶다라고 내가 방향을 세운 다음에 그 환경에 가기까지를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계획이 어떠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빨리 날 보내달라, 그 위에 가면 내가 하나님에게 뭐든 하겠다 라는 것을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한들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이 있으려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장래 희망을 만드십시오. 아니, 장래 희망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장래 희망을 찾으십시오. 그때 내가 나를 찾아내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이 날 얼마나 강하게 하고 살게 하는지 경험하십시오. 은혜의 첫 단추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너는 공의의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그것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것들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써놓으십시오. 요즘 좌우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 게 우스꽝스러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적 목표를 만드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계획과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그런 계획과 부딪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